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씀, 앞으로 열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핵심은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을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9장과 20장은 아프리카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은 아수르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점점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이 블레셋도 북이스라엘과 아람도 아수르에서 정복당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또 그리고 블레셋을 또 정복하고 이런 상황, 이런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아수르가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아람을 멸망시키고 또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이제 공격하려고 내려오자 남유다 안에서는 여러 파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자 그래서 친애굽파가 있었어요.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애굽과 함께 아수르를 막자, 애굽을 의지하자, 친애굽파.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가 아수르를 막아내자, 이스라엘파가 있었어요. 또 그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니다, 우리 힘으로 막아내자, 이방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지하고 우리 힘으로 막아내자, 자주파가 있습니다. 자주파. 우리나라도 여러분 친미 세력이 있고 또 친중 세력이 있어요. 그죠? 또 최근에 또 러시아와 또 협력하자는 쪽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 그 당시 이스라엘도 친애굽파, 또 친북이스라엘파, 또 자주파, 또 아니면 또 아수르한테 항복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그런 세력들이 이스라엘 내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의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19장, 2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애굽은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죠. 그렇죠? 언제부터 관련이 있었습니까? 애굽과 이스라엘 언제부터 관련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정착할 때부터 관련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정착할 때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 갔죠. 그죠? 예. 피난 갔던 경험이 있고 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총리가 되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동했던 적이 있고 그 이후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애굽의 왕이 와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강대국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 중에 상당한 수가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애굽이다. 우리 애굽과 화친 동맹을 맺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섯 가지 예언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이 곧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이 아무 쓸데없고 그래서 무너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9장 1절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뜰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너무 무서운 심판이 임해서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질 것이고 마음이 녹는다. 그리고 우상들이 아무짝에 쓸모없을 것이다. 두 번째, 애굽 내에서 이집트 안에서 정치적인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자, 2절 3절인데 2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애굽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남유다와 동맹을 맺자, 아니다, 구스와 동맹을 맺자,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집트 안에서, 애굽 안에 자기들끼리 자중질한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멸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앗수르의 포악한 왕들이 애굽을 지배하게 될 것이랍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나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마 이 사람들은 앗수르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들이 와서 잔인한 사람들이 와서 애굽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애굽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랍니다. 지금은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애굽이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만은 애굽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말씀이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자, 7절 8절 시작.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들은 피곤할 것이며 예 농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던 어업도 망하게 될 것이다. 농업은 농사하는 사람들인데 열매가 없을 것이고 아무리 낚시와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애굽의 지혜가 사라질 것이다. 전통적으로 지혜로운 나라로 알려진 애굽에서 지혜가 사라진답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자, 11절 12절 시작.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네, 이 11절부터 15절까지는 애굽의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애굽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애굽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애굽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제일 앞에 보세요. 16절 앞에 그날에라고 나오죠. 그날에. 이 그날은 언제냐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뒤에서야 이런 뜻입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서야. 즉 아수르가 애굽을 정복하죠. 그 후에 가서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을 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떻게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줍니다. 자, 16절부터 17절은 그날에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말합니다. 자, 16절 말씀 시작.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게 될 것이다.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 자 18절 19절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을 때 애굽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읍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기둥이 세워질 것이다. 그 말씀이죠. 네.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 마가를 통해서 마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마가 있죠. 아,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있죠. 그 마가가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까지 애굽의 기독교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콥틱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 자, 예, 25절,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 2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향해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앗수르를 향해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향해서도 내 백성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 열방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20장부터 20장은요. 특이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이때는 역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블레셋과 또 애굽과 남유다는 크게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특이한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러서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네, 이사야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 신발을 벗고 다니고 그리고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옷을 입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죠?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맨발로 다니지? 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하체가 드러나도록 옷을 저렇게 입었을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앗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자, 아직은 애굽이 구스가 정복이 되지 않았는데 언젠가 앗수르가 애굽도 정복하고 애굽 사람들을 다 포로로 꽁꽁 묶어서 신발도 벗기고 옷에 몸에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해서 끌고 갈 것이다. 그 모습을 이사야가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말로도 예언을 했지만은 행동을 통해서도 예언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예언적 행동이라 그럽니다. 예언적 행동. 이사야는 맨발로 다니고 또 하체가 다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3년 동안 지냈는데 언젠가 앗수르가 애굽을 멸망시키고 애굽 사람들이 이와 같이 신발도 못 신고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줄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 행동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 5절 6절 시작.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에 이 해변 주변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앗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러 나라를 의지했는데 그중에 애굽을 의지하는 친애굽파가 제일 많았어요. 앗수르가 쳐들어올 때 애굽한테 가자, 이집트한테 가자, 도움을 청하자, 이집트와 동맹을 맺자 그런 사람이 제일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애굽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가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애굽이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애굽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했던 강대국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애굽, 그죠? 이집트가 아프리카의 최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이 늘 의지하려고 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공격해올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기도하기보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가 도와주기를 애굽이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의지하려고 하는 강대국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뭐 중국이나 미국도 강대국이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 우리가 애굽처럼 의지하는 것,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 어려운 때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애굽 역할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지위, 세상적인 지위가 그럴 수 있겠고요. 혹은 어떤 인맥 관계, 인맥, 특정한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의존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과학과 기술이 혹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내 경험, 내 의지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는 그런 것들이 힘을 바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 구스나 이디오피아나 또 블레셋이나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나중에는 아수르와 바벨론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도 돌아오길 원하고 바벨론도 돌아오길 원하고 또 블레셋도 이집트도 다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우리 주변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받들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늘 열망해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그리고 열방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미전도 종족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복음을 전해서 생명 구하기를 힘쓰고 또 열방이 미전도 종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늘 기도하고 후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눈에 보이는 권력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권력 돈이라든가 또 힘 있는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기구라든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안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과 중심은 늘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치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며 결국에는 애굽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받들는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심판하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애타게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신뢰하고 하나님은 의지하며 하나님은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약속 말씀을 믿고 살고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애타는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 3천여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열정을 통해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 오실 재림하는 그날이 앞당겨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전 세계에서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께서 하나님,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들이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특히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밖에서 일하는 실외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이 개선되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또 더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위에 취약한 노역자들이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홍역의 순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많은 어르신들, 노약자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위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에도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작업 환경이 개선되도록 도와주시고, 더위를 잘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한 기도, 오늘은 브라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브라질에는 카니발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카니발이 이제 브라질에 있는 교회 안에서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또 거룩함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적 교회연합에서는 이 카니발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니발의 배경이 아프리카의 영혼 숭배 사상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탕함과 성적 타락이 또 만연하고, 또 술과 춤이 가득한 이 카니발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의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온 성도들이 이 카니발에 참여하지 않도록, 카니발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카니발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도할 것은 하나님, 브라질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 성도들이 이 카니발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적 타락과 또 폭음과 술과 또 춤의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카니발의 향락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함께 브라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브라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브라질에서는 해마다 카니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 카니발로부터 브라질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카니발의 정령 숭배 사상과 또 카니발의 방탕함과 성적 타락과 음주와 춤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려한 노출을 통해서 음란함을, 성적 타락을 추구하고, 음주와 춤을 통해서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이 카니발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브라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화려한 노출과 또 음주와 또 성적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에 맞서서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애굽이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애굽과 동맹하기를 열렬히 기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애굽마저도 결국에는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유다가 어떤 나라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나 또 지위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복된 곳으로 늘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홍익의 성도들의 심령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고백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일으켜 주셔서 일어나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마다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 사업의 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께 헌신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벌떼같이 홍수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